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겸손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아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묵상이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이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옛 자아도 주와 함께 목박혀 죽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안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자기 과잉의식과 우리가 은연 중에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오만함과 우월감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부요함과 물질적인 이익에 대한 우리의 과도하고 이기적인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는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시기하며 헐뜯는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와 그들이 이룬 업적들을 시기하며 미워하고 헐뜯으며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과 자원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안에 있는 절제하지 못함과 쉽게 분내는 것과 음란함과 거짓말 등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무나 쉽사리 더러워지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씻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깨끗이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분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 불결하고 또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자주 스며드는 교만과 탐욕, 이기심과 나태함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47년 전 이 땅 위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감격과 눈물, 그리고 이 교회에 가득한 봉사와 헌신의 이야기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고 곱게 수놓아 아름답게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귀하고 복된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이들이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젊은 세대를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잘 가꾸어 이들이 하나님의 의의 상수리나무처럼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욱 깊은 소속감을 갖게 하시고 이 주님의 전이 힘들고 지친 저들의 삶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실제적이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에 굳건히 서서 더욱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올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초적인 쾌락과 자극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탐욕과 욕망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구강암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이가 없는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진단에서 수술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섬세한 주님의 손길로 수술의 모든 과정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알벨리노 각막 이상증으로 수술을 받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혼탁한 각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하된 시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이요 살아갈 힘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민족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는 좀 떨어진 빈들에 가까운 지형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도 살지 않는 빈들에서 뭐 한참을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 사건은 삽시간에 백성들 사이에서 큰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게 됐고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도 더 유명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사로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고 나사로 한번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빈들에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는 요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 무리들은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매료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심지어 이 예수님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면 구름같이 몰려가가지고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아주 흥분되고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가득 따라다녔던 것이죠. 팬들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팬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흥분되는 열광을 뒤로하고 빈들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평소에도 심히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대책회의를 엽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보통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7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리스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능력을 행하니 많은 기적을 행하니 라고 얘기하려면 이 사람이 디나미스를 행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디나미스는 미라클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기적, 세메이온은 사인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알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것은 뭐다?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구나. 이게 뭔가를 예시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고친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매긴 것,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놀라운 기적사건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다.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여야 된다. 왜 그러느냐? 48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의 알량한 기득권과 재산과 주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아는데도 저 사람이 오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비슷한 얘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소설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또 다른 작은 소설이 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 소설 안에 있는 소설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그 대신문관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대신문관. 소설 속의 소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15세기에 에스파냐 세비야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아요. 거기에서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파견을 보냅니다. 교회를 잘 알고 산전수전 다 겪은 90세가량의 대신문관을 이제 이 세비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가 맞냐 이단이냐 확인하고 와라 가지고 그 대신문관이 세비야로 가요. 가서 이제 쭉 봤는데 소설 속의 소설이에요. 가짜입니다. 그 예수가 죽은 소녀를 살리는 장면을 봐요. 직접 목격합니다. 아, 저분 진짜 예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신문관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그 예수를 잡아 가둬요. 잡아 가둡니다. 그 다음날 화형 선고를 내려요. 그날 밤에 병사들을 물리치고 그 대신문관, 90세 된 대신문관이 예수를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발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예수님인 거 아는데 제발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고 빨리 좀 가세요. 예수님 오시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벌써 일찍 오셔서 우리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 소설 속에 나옵니다.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에 계셨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면 1시간이면 가고 여유있게 가도 2,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베트 아니아라고 하는데 베트는 집이란 뜻이죠. 아니아, 아니아의 집이에요. 아니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추, 야자, 열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고난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다니가 왜 고난의 집이냐? 예루살렘에서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격리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예요. 이 사람이 병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 그 깨끗해질 때까지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소외되고 격리되고 이제 제사장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자들이 잠시 머무르던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그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적의 사람이 온 것이죠. 드디어 우리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서 발견됐다, 목격됐다라는 소식을 듣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잡으려고 가두려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동상이몽의 장소죠.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에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해치우고 싶은 사람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베다니에 지금 가득한 겁니다. 이 잔치집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옵니다. 이건 향수가 아니에요. 향수도 우리가 한두 방울만 뿌려도 하루 종일 향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원액 그대로인 향유입니다. 이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냐? 5절에 나오는 가룟유다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일당을 뜻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뭡니까? 300일 동안 일한 거죠. 1년을 일한 돈인 거예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4,21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향유옥합, 마리아 가지고 온 향유옥합이 얼마짜리예요? 4천만 원짜리예요. 오늘날을 치면은. 근데 이 4천만 원짜리라는 비싼 향유를 어떻게 마리아가 갖고 있나? 여러분 집에 4천만 원짜리 향수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네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베다니에서 이 4천만 원짜리 비싼 향유를 갖고 있느냐? 베다니가 뭐 어떤 지역이죠?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마리아의 오빠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족 중에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로 뭐 몇천만 원 나가는 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잠시 조금씩 조금씩 발라주는 치료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너무 갑자기 죽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또 너무 갑자기 살렸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쳐서 만든 이 향유가 쓸데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럼 마리아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팔든지, 4천만 원에 팔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겠죠. 배단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발라주면은 수백 명도 넘게 발라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 귀한 향수를 세 번째 목적으로 써요. 그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향유를 다 쏟아버리고 머리카락으로 이걸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한 분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 미리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느냐? 몰랐어요. 마리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본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보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드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왔다라고 해서 기적을 보러 가요. 근데 마리아는 기적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가가 앞에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바라는 건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가장 귀하신 분에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orth, 가치를. 십 형성한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전한 예배 행위를 주님께서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뭐예요? 마리아의 순전한 예배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걸음이 돼요. 여러분 향수 한 방울만 뿌려도 하루 종일 향이 갑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온전히 들이부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향기가 사라졌을까요? 그 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 피 묻은 십자가가 향기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셨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4천만 원짜리라서 300데나리온 원짜리라서 귀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마리아의 이 행위가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억이 될까요? 비싼 향유라서? 그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라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예요. 이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가장 간직하고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째 날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기도문함으로 그런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